안녕하세요. 교포유니언에서 전해드리는 5월 30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 잠시 광고가 있습니다. 뉴욕라이프의 프리미엄 디포짓 어카운트 PDA는 일시납으로 자금을 예치하고 그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5월 31일까지 가입하시면 첫해 10%, 이후 매년 5.0%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PDA에서 발생한 이자는 보험료 납부에 사용되어 실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뉴욕라이프 숀 초이, 최수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408-531-7702, 408-531-7702.
네, 오늘 참 다룰 이야기가 많네요.
맞아요. 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한테 직원을 한명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 수수료로만 무려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말하면 어떠실 것 같나요?
어휴, 당장 채움을 포기하겠죠.
그러니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 5억 달러짜리 거대한 지진 대비용 구급 상자를 샀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뜬금없이 버스 티켓이 절반이나 들어있다면요.
황당하죠, 정말.
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소스들이 바로 이런 좀 황당하고도 굉장히 복잡한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잖아요. 그럼 뭐 지구 반대편의 전쟁, 워싱턴의 정책, 그리고 우리 동네 샌프란시스코 날씨 이런 게다 따로따로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아, 오늘 비 오네. 저기는 또 싸우네. 이렇게 넘기게 되죠.
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분석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이 파편화된 정보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로 다 맞물려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오늘 저희의 미션입니다.
와, 하나의 톱니바퀴요.
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방어망이 도대체 어떻게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청취자분들의 렌트비랑 직결되는지 그 숨겨진 인과관계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톱니바퀴의 가장 바깥쪽부터 보죠.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지정학적 긴장 상태 이야기인데요. 먼저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5월 29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새로운 대규모 공격 준비서를 발표했어요.
네, 굉장히 심각한 발표였죠.
네네. 지금 수도 키이우의 공군이랑 방공 체계가 완전히 24시간 대응 태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대피 경고까지 나왔고요. 루안스크 지역에서는 기숙사 타격을 두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공방전이 치열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아, 또 싸우는구나. 안타깝다. 하고 그냥 넘기기 십상이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단순한 먼 나라 뉴스가 아닌 이유가 뭔가요?
이게 방공망을 24시간 가동한다는 것에 그 실제 의미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풀 가동한다는 건 결국 전 세계 방위 산업의 공급망이 극도로 팽창한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방위산업 공급망이요?
네. 요격 미사일 하나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그 희귀 금속, 반도체, 정밀 부품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블랙홀처럼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실생활이나 민간기업 쪽으로 와야 할 자원들이.
그렇죠. 결국 민간시장, 특히 이 실리콘밸리를 지탱하는 테크 산업으로 향해야 할 자원이랑 물류 역량이 전부 군사 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와, 단순히 포탄이 오가는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자원의 흐름 자체가 크게 꺾이는군요.
네. 그런데 거기에 중동 상황까지 더해보면 이 병목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습니다.
중동 가자지구 상황이죠.
네.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요. 휴전 합의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통제 구역이 53%였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약 64%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11%포인트 늘어난 건데, 사실 숫자로만 딱 들으면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 가자지구가 원래도 엄청 좁은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좁죠. 그래서 21%의 차이가 치명적인 겁니다. 통제구역이 넓어졌다는 건 단순히 땅을 더 차지했다는 게 아니라 핵심 물류의 길목, 즉 초크 포인트들을 완전히 틀어주었다는 뜻이거든요.
아, 핵심 길목이요?
네. 지금 2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식량이랑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하마스 무장해제나 이스라엘군 철수 같은 아주 근본적인 쟁점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네요.
그렇죠. 언제든 중동 전체에 확전으로 번질 수 있는 내관이 점점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게 중동이 불안해지면 당장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동 앞바다, 그러니까 홍해 같은 곳을 지나지 못하고 불안해서 빙빙 돌아가야 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아프리카 희망봉 쪽으로 우회하게 되죠.
그러면 배에 실린 화물 운송 기간이 길어지고 보험료도 천정부지로 소술되고 이게 결국 물류비 폭등으로 이어지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정학적 위기가 바다에 물류를 막고 운송비를 올리면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미국으로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날아옵니다.
아, 그 청구서가 바로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이군요. 안 그래도 4월 미국 물가 상승률 뉴스를 보니까 3.8%로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올랐죠.
휘발유, 식료품, 옷값, 심지어 전기요금까지 다 올랐어요. 기사에서는 뭐 숫자를 들면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갈 버티고 있다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요.
경제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세후 실질 소득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라는 대목을 보니까 진짜 속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건 경제가 버티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가계부가 완전히 구멍난 독에 물붓기 상태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스마트폰에 비유하자면 내가 화면을 끄고 가만히 놔둬도 백그라운드에서 막 악성 앱이 돌아가면서 배터리를 미친 듯이 갉아먹는 그런 찝찝한 느낌이에요.
어휴, 아주 적절한 통찰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내부 에너지는 계속 고갈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요?
네. 에너지랑 식료품 가격 같이 변동성 큰 것들을 제외한 근원 물가, 코어 CPI마저도 3.3%나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기름값이랑 밥상 물가 떼고 보는 게 근원 물가인데 이게 올랐다는 건 그냥 기저에 깔린 경제 체질 자체가 완전히 인플레이션에 감염됐다는 건가요?
네.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이 아주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로 렌트비나 외식 서비스 같은 것들이 안 떨어지는 거죠.
아, 렌트비. 진짜 베이 지역은 렌트비가 제일 무섭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면 중앙은행인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죠. 지금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생각해보세요. 원래도 주거비가 전국 최고 수준인데 고금리 때문에 모기지 이자율은 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집 사기도 힘들고 렌트비도 비싸고요.
네. 기업들도 돈줄이 마르니까 고용을 줄이고요. 결국 생활비는 계속 오르는데 일자리는 불안해지는 이중고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와, 밖에서는 자원이랑 물류가 막히고 안에서는 이자랑 물가 때문에 돈의 흐름이 꽉 막혀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막힘 현상이 돈이랑 물건을 넘어서 이제는 사람의 물리적인 이동까지 가로막을 조짐이 보입니다. 미 국토안보부에서 대형공항의 국제선 입국 처리를 중단할 수도 있다. 이런 검토 논란이 일어났어요.
네, 뉴욕 공항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맞아요. 미 여행협회에서 당장 경고를 했는데 이러면 연간 700억 달러 손실에 승객 6,800만 명이 피해를 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뉴스를 그냥 아, 공항에서 입국 심사줄이 좀 길어지겠네 이 정도로 가볍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나요?
항공 네트워크의 그 메커니즘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행기는 한 곳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순환하는 닫힌 루프 시스템이거든요.
닫힌 루프요? 계속 빙글빙글 돈다는 거군요.
네. 동부의 허브인 뉴요크 공항에서 만약 인력 배치 문제나 정책 변화로 입국 처리가 멈춘다. 그러면 그 비행기들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SFO 같은 서부 허브로 제때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아하, 비행기 자체가 묶여버리니까 연쇄적으로 결항이 빵빵 터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베이 지역에는 한국 오가는 한인분들도 엄청 많고 당장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출장이나 핵심 부품의 항공 화물 운송도 SFO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샌프란시스코로 불똥이 튀면 지역 경제나 일상의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SFO가 마비되면 실리콘밸리의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출장에 잦은 엔지니어나 빨리 프로토타입 부품을 받아야 하는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물리적 장벽이 생기는 셈이죠.
진짜 무섭네요.
아직 전면 시행은 아니지만 이런 리스크가 정책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들은 비상 플랜을 세워야 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어휴, 물리적인 국경의 문턱이 높아지는 것도 참 골치 아픈데 사실 베이 지역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인재 유입을 막는 행정적 장벽 이야기인데요.
네, H-1B 비자권이죠.
맞아요. H-1B 신규 비자 수수료가 무려 10만 달러라는 논란이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제기됐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보통 H-1B 진행할 때 회사에서 내는 변호사비나 기본 수수료 다 합쳐도 몇천 달러 선이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10만 달러라는 숫자가 대체 어떤 구조로 튀어나온 건가요?
20만 달러라는 금액은 단순히 서류 처리 비용 명목이 아닙니다. 이민 당국이 도입하려는 새로운 규제 구조의 결과물이라고 보셔야 하는데요.
규제 구조요?
네, 외국인 채용에 대한 일종의 벌금성 부과금, 사기 방지 수수료, 그리고 급행 처리 비용 등 각종 새로운 규제적 허덜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청구되는 겁니다. 일종의 보증금 혹은 페널티 성격에 가까운 거죠.
와, 페널티요? 실제로 2월 중순 기준으로 이 어마어마한 고액 수수료를 감당하고 납부한 건수가 전국에서 85건에 불과했습니다.
네, 전국에서 85건이요. 그건 그냥 사실상 H-1B 시스템을 정지시킨 거나 다름없네요.
거의 셧다운 수준이죠. 아니, 아무리 대통령이나 행정부에 이민 정책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고 해도 의회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비자 할당량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수수료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려서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만드는 건 일종의 보이지 않는 금지, 섀도우밴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법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진짜 의문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지금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양측이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핵심 법적 쟁점입니다.
양측 주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정부 측의 논리는 행정부 수반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민 유입을 통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 먼저 챙기겠다.
네. 반면에 반대 측은 행정부가 의회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과도한 금전적 장벽이라는 꼼수, 그 우회로를 통해서 합법적인 이민 시스템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강하게 맞서는 거죠. 저희는 뭐 양측 주장을 전달해 드릴 뿐이지만 법리적 다툼이 아주 팽팽합니다.
네, 어느 쪽 논리가 법원에서 이기든 간에 당장 피를 흘리는 건 베이 지역의 테크 생태계네요. 빅테크 기업들이야 뭐 10만 달러를 어떻게든 낸다고 쳐도 아이디어랑 초기 자본만으로 승부하는 스타트업들은 외국인 핵심 엔지니어를 데려올 길이 아예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현지에서 유학하고 실리콘밸리 취업을 꿈꾸는 수많은 한인 청년들에게는 10만 달러라는 거대한 장벽이 하루아침에 앞을 가로막은 거고요. 이건 진짜 회사 보고나 뽑지 말라고 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이민 정책 논란을 넘어서요. 실리콘밸리의 혁신 엔진을 아예 끄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인재가 들어오지 못하면 기업은 결국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성장을 멈추게 되거든요.
네, 그건 베이지역 경제에 완전 치명타죠.
맞습니다. 이는 곧이 지역 전체의 일자리와 경제 활력 저하로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와, 정말 글로벌 경제의 나비 효과부터 비자 장벽까지 이슈들이 쉴새 없이 몰아치네요. 자, 그럼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좀더 로컬로 돌려서요. 우리가 매일 밟고 서 있는 이 샌프란시스코의 땅, 로컬 현실로 들어가 보죠.
네.
당장 샌프란시스코 유권자들이 투표로 결정해야 할 샌프란시스코 법안 A, 프롭 A가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5억 달러 규모의 지진 대비 채권 아닌데요.
샌프란시스코와 지진은 뭐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죠. 이 채권안의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906년 대지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06년이요? 엄청 옛날이네요.
네. 당시 샌프란시스코 도시를 잿더미로 만든 건 지진의 진동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지진으로 수도관이 파괴되면서 불을 끄지 못해 번진 대형 화재가 진짜 원인이었죠.
아, 2차 피해가 더 컸군요.
맞습니다. 그 뼈아픈 교훈으로 중력과 바닷물을 이용해 불을 끄는 해수 소화 시스템을 구축했거든요.
바닷물 불을 뜨는 시스템이요?
네. 찬성 측은 이 훌륭한 시스템이 지금 도심 일부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5억 달러를 투입해서 도시 외곽 지역까지 비상용수와 소방 인프라를 확대하자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진 대비용 인프라 확충 당연히 너무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자료를 파고들다 보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구석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5억 달러 중에서 지진 대비에 쓰이는 돈을 빼고 무려 2억 달러가 대중교통인 뮌이 포트레로 차량 기지를 재건하고 주택 백가구를 공급하는 데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비유를 들었지만 생존을 위해서 지진 대비용 구급 상자를 샀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붕대랑 소독약은 절반뿐이고 나머지 절반은 버스 티켓이랑 집 열쇠로 꼬깍 채워져 있는 격이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아니, 왜 이렇게 예산 용도를 뒤죽박죽 섞어 놓은 건가요?
유권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속았다고 느낄 만한 대목입니다. 반대측에서도 지진이라는 시민들의 공포심을 담보로 엉뚱한 예산을 끼어팔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물론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하지만요.
네, 비판이 나올 법하죠.
하지만 도시 행정을 굴러가게 하는 그 정치적 메커니즘을 살짝 들여다보면 왜 굳이 이런 패키지들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 정치적 계산이 짙게 깔려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채권안이 통과되려면 유권자 3분의 2 이상의 절대적인 찬성이 필요하거든요.
3분의 2면 엄청 높은 허들이네요.
맞아요. 만약에 순수 지진 대비만으로 채권안을 투표에 올린다면 당장 지진 위험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외곽 지역 주민들이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급한 사람들은 반대표를 던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 피부에 안 와닿으니까요.
네. 그래서 시 당국은 유권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이슈, 즉 낡은 대중교통 개선이나 심각한 주택난 해결이라는 달콤한 당근을 지진 대비 예산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걸 정치학에서는 로그롤링, 즉 투표 거래 전략이라고 부르죠.
아, 붕대만 들어있는 구급상자는 사람들이 비싸다고 안 살 테니까 거기에 매일 필요한 버스 티켓을 끼워 넣어서 억지로라도 사게 만든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건 이해가 가지만요. 유권자들이 이 묘한 패키지 상품을 과연 어떻게 판단할지는 정말 미지수네요.
로컬 정책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타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이고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정치라는 게 복잡하네요. 자, 마음이 좀 무거워졌는데 마지막은 좀 시원한 날씨 소식으로 가볼까요?
날씨 좋죠?
최근 샌프란시스코에 늦봄 폭우가 아주 시원하게 내렸잖아요. 강수량이 무려 0.6인치를 기록하면서 1998년에 0.59인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비가 흠뻑 와준 덕분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매년 숨죽이면서 걱정하는 그 끔찍한 산불 시즌이 늦춰졌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네, 뉴스에서 많이 나왔죠.
오랜만에 듣는 희소식 아닌가요? 숨통이 좀 트이는데요.
비가 시원하게 내렸다는 사실 자체는 기분 좋은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의 독특한 생태계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걸 마냥 희소식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왜요? 비가 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팩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 보죠. 올해 들어서 캘리포니아에서 벌써 1,000에이커 이상을 태운 대형 산불이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벌써 10건이요?
네. 그런데 그중 7건이 언제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엄청 건조할 때 났겠죠?
아니요. 바로 이 비가 내린 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역대급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 산불이 5월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났다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데요? 비가 오면 땅도 촉촉해지고 나무도 젖어서 불이 안 나야 정상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하지만 캘리포니아 소방국 캘파이어가 경고하는 자연의 메커니즘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요?
이 늦봄에 내린 비는 깊은 숲의 큰 나무들을 흠뻑 적시기보다는요, 땅 표면의 얇은 초지나 관목들, 전문 용어로는 미세연료라고 부르는 것들을 아주 폭발적으로 자라게 만듭니다.
아, 풀이 막 무성하게 자라는군요. 근데 풀이 자라는 게 왜 문제가 되죠? 초록초록하고 좋잖아요.
문제는 비가 그친 다음 주부터입니다. 비가 그치고 캘리포니아 특유의 그 건조하고 뜨거운 태양의 내리쬐기 시작하면요, 빗물을 먹고 쑥쑥 자라난 그 무성한 풀들이 불과 1, 2주 만에 바싹 마른 건초로 변해버립니다.
바싹 마른 건초요?
네. 지천에 널려있는 거대한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거기에 작은 불씨 하나만 툭 떨어져도 이 말라붙은 초지를 타고 불이 순식간에 번져서 결국 커다란 나무와 숲 전체를 집어삼키는 대형 화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번 폭우가 산불의 위험을 없애준 게 아니라 오히려 산불이 집어삼킬 연료를 더 풍부하게 충전해준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폭탄의 타이머를 잠깐 멈춘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동안 화약을 더 꽉꽉 채워넣고 있었던 거군요.
아주 정확하고 무서운 비유네요. 기상 전문가들이 화재 위험 시점을 약 2주 정도 늦췄을 뿐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험이 해소된 게 절대 아니고요, 폭발력을 더 키운 채로 우리에게 아주 잠깐의 유예 기간을 준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네, 만약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외곽 지역에 거주하신다면 집 주변의 마른 풀을 지금 미리미리 정리하시고요, 화재 보험이나 대기질 악화에 대한 대비를 절대 늦추시면 안 됩니다.
정말 오늘 다른 이야기들은 겉보기와 속뜻이 완전히 다른 반전의 연속이네요. 자,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네, 정신없었죠?
샌프란시스코의 모닝커피 가격과
렌트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죠.
또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을 막는 물리적 장벽의 위협,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인재들의 유입을 차단하는 10만 달러짜리 행정적 장벽의 실체도 확인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 위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예산 패키지, 또 우리를 안심시켰던 시원한 비가 사실은 더 큰 산불의 뗄감이었다는 자연의 역설까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룬 이 모든 소스들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결론이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결코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글로벌 갈등의 여파가 조용히 우리의 지갑을 잠식하고 거시적인 경제와 이민 정책이 일자리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죠. 그리고 발밑에서는 지진과 산불이라는 자연의 위협이 늘 공존하는 지금. 앞으로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과연 안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전하다는 것의 의미요?
네. 단순히 흔들리는 땅을 피하고 불길을 면하는 그런 물리적 방어를 넘어서요. 시시각각 룰이 바뀌는 경제와 정책의 거친 파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여러분만의 사회적 면역력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네,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그 파도를 타는 법을 배워야 하는 시대라는 말씀이 깊게 남네요. 오늘 저희가 풀어드린 이 복잡한 연결고리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그 사회적 면역력을 키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교포육리원에서 전해드리는 5월 30일 오늘의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광고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세요.